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 오늘 시편 72편이고 시편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번째 권의 이제 마지막 시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맨 앞에는 솔로몬의 시 그렇게 되어 있고 맨 뒤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왜 그랬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 표제들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70인역 신약성경으로 번역되고 또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본에는 없는 표제예요. 그 무슨 내용인가 누가 썼나 누구의 기도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시편 72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언제 또 어떤 마음으로 읽고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아주 쉽게는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한 그런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때는 대림절 때이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이제 사료들이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 무슨 시편이냐면 메시아 대망,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할 때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정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뭐 창조 때부터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이상 국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할때 시편 72편. 이 아주 가장 적합한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시편 72편이 무슨 내용이구나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 마음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하나를 이렇게 갖게 될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들의 좀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까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의로운 왕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면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면 정의롭고 공의로 공평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랬어요. 보면 판단력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이 구약 성경이 아주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심판, 옳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옳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공평이라는 개념이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런 공평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그법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 이게 공평하잖아요. 그게 공평이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나랑 가까운 사람 편 드는 것도 아니고 부자 편 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 편 드는 것도 아니고 공평은 정말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는 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세상은 어떤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공평한 거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공의롭다 그래요. 공의롭다. 여기서 공의롭다라는 것은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공의예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한다. 이건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이 72편 1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면 3절에 보면 그래요.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통치가 세상 가운데 있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은 쭉 보면 4절에 보면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의 신원을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는 꺾고 저희의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하면서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요. 평강이 풍성하다 그래요.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데 샬롬, 또 신약성경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평강은 평화 이렇게 하면 그냥 전쟁 없는 거, 싸움 없는 거, 갈등 없는 거 이런 수준의 것이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통해서 완전한 상태.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늘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좋았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이게 완전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삶을 산다. 그러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하실 때가 완전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아, 이 가정이 참 좋다.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쏙쏙 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겉은 멀쩡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속도 진짜 그러냐라는 거예요. 속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오시면서 속상한 일도 있고 갈등한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누구 생각하면 화나는 날도 있고 아직도 용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원망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뭐가 아닌 거예요? 평강이 아닌 거예요. 평강이.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회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뭐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평강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평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면 참 속상한 거죠. 억울한 거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와서 멀뚱히 앉아있다가 가지 말고 오늘 목사님 뭔 설교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누가 기도했나 어느 구역에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 평강을 위해 정말 노력하느냐라는 거예요.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영적 전쟁을 내 속에서 지금 치르고 있느냐. 여러분 평강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평강이 오지를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고는 평강은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평안한 분들은요. 사실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별로 없어요. 저도 평강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시겠어요? 좀 그래서 가끔 어떨 때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솔직하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 연세가 되시면 그래도 이제 다 연륜도 있고 신앙생활에 연륜도 있으니까 평안하고 자유하시죠? 그러면 한결같은 대답이 아니라 그러세요. 그럼 제가 보면 누가 제일 평안한가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행복하니 그러면 별로 아니라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린애들, 동생분 애들은 진짜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누구 이렇게 동생분의 아버지를 만나서 잠깐 가족이다 평안하냐 했더니 둘, 첫째가 고민이래, 첫째가. 동생을 보고 애가 평안하지를 않대. 형제가 생겼는데 평안하지 않은 게 죄인이에요. 그쵸? 근데 죄를 져서가 아니라 죄인의 본성은 평안을 추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나 혼자 받았던 부모의 사랑을 누구가 나눠 갖는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 명예의 손상이 가면 그게 못 견디는 게 죄인이에요. 내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기분이 나쁜 게 인간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의 본성은 평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이 싸움을 해서 이겨야 진짜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열심이 아니고요.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평화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세상이 평화로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누구 욕해요? 대통령 욕하죠. 정치하는 사람 욕하고요. 그 평화를 위해서 욕을 하기 전에 먼저 내 평화를 보고 나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정직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정말 그냥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속은 안 멀쩡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아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 말이 꼭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나 교인인데 나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러고 사는데 우리 속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면 회칠한 무덤은 그게 회칠한 무덤인 거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평강, 이 정말 완전한 평강, 평강의 풍성함. 야,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이렇게 보다가 평강의 풍성함? 하나님이 참 진짜 평강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풍성함은 그냥 평강하지도 않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의 종소리 찬양했는데 사랑의 종이 울려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종소리가 자꾸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정직한 게 복이죠. 예,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뭐 기도 한 시간 하고 찬송 한 시간 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그래서 평강이 있느냐 그리고 평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면 그게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여기 비가 내리. 그럼 비가 내리면 공평하게 모든 것이 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서 우리 가운데 샬롬이 진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평강이 회복이 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그 열매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비처럼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오레곤의 비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는 오레곤의 햇볕이랑 똑같아요. 거기는 늘 해가 많으니까 정말로 이 비가 그리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 사막 지대잖아요. 물이 정말 없죠. 그 바로 옆에 나라 요르단도 제가 가 있는데 진짜 물이 귀해요. 물이 참 귀해서 예, 선교사님 집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씻는 거고 뭐고 다 불편해요. 일주일에 하루 나오는 물을 받아서 써야 되니까 그것도 아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제가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일주일 동안 비가 왔어요. 눈도 왔어요. 제가 참 사막에 가서 해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1년에 열흘 있는 날 중에 제가 5일이 있었어요. 그 비를 맞고. 그런데 진짜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비가 참 귀한 비지. 이 비가, 우리는 이 비의 귀함을 모르잖아요. 참 귀한 비예요. 물론 그때 춥기도 하고, 그래서 난민촌들은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고 이런 기간이기도 해요. 그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전기난로를 보냈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대요. 난민촌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전기가 없는데 전기난로를 주면 어떡하냐고. 결국 그걸 다 담요로 바꿔서 줘야 되는.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조금만 추워도 뭐라 그러고, 더워도 뭐라 그러고, 어두우면 어둡다 그러고, 화나면 화나다 그러고, 밝으면 눈부시다 그러고. 참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데 참 익숙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평강의 비가 좀 내려서 그게 좀 이렇게 촉촉히 적셔져서 다른 것들이 좀 올라오지 않고 평강이 좀 늘 올라오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게 참 큰 은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그거 하나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의 풍성함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평강의 풍성함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8절부터 보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정말 풍성해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저희 생명을 압박과 14절 보면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그 피가 목전에서 귀해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약한 자들의 삶이 귀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고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 15절은 보면요, 평강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강의 삶을 살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방 가운데 회복되어지는가를 보여주면서 회복됐던 사람들, 약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궁핍했던 사람들, 피폐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된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보니까 헌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금을 드린다 그러고요, 항상 기도한다 그러고요, 종일 찬송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회복된 거예요? 예배자로 회복된 삶이에요. 아름다운 예배자로. 평강의 은혜를 입으니까, 평강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가? 평강으로 시작해서 약한 자들을 돌봄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나타나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선교팀이나 이렇게 선교의 꽃이 뭐냐?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영혼 구원에 된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없는 영혼 구원은 존재하지 않죠. 예배 없는 사역은 그거는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늘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로 나타나요. 그 예배에는 헌신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가 종일 그를 묵상함이 즐겁도다. 나의 즐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림이 감사하다. 이런 성경에는 그런 진짜 예배자로 회복된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다 전달돼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평강의 은혜가 전달돼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시편에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출애굽기를 받고 레위기를 받고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법이 제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법이 있고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있고 이런 법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였어요.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너희 경내에 가난한 자들이 있게 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제도들이에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제도죠. 안식년, 희년은 회복이잖아요. 회복. 모두가 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돼서 다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도 보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는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부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욕심 부려도 소용없구나. 그리고 만나는 매일 하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도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힘세다고 다른 사람 시켜, 야, 내 거 가져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일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모두가 하지 마라? 먹지도 말아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로소득 이런 게 죄예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아유, 빨리 놀고 먹었으면 좋겠. 이게 굉장히 죄악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동의하세요? 예? 이런 거에 동의를 잘 안 한다니까요. 잘 되는 거는 아멘하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 이게 복음이에요. 애쓰고 수고함이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왜? 욕심부리면. 성경에 가르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 평화,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만히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높낮이나 빈부가 있겠어요? 그거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동일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똑똑한 DNA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 자랑해야 돼요? 그걸 갖고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돈 잘 버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뭐 해야 돼요? 호의호식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인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 아니 난 그거 없으니까 그냥 뺏어나 먹고 살아야지. 그것도 악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 희락, 화평이 골고루 모두에게 분배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잘 존재하지 않죠. 제가 보면 공산주의도 나쁜 거고요. 자본주의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둘 다 아니에요. 정말 둘 다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고 하나는 돈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는 돈이 하나님이다. 이 두 세계 속에서 지금도 갈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약한 자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 말고는 세상의 샬롬은 있지 않아요. 세상의 평화는 있지 않아요. 그럼 정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잘 찾아보세요.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갑자기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교회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정직하게 목사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늘 고민해요. 교회 재정들을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살림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사용하세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거,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비즈니스에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다 저렇게다 저도 잘 못하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1조 헌금하는 거, 그걸 갖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10분의 9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삶이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죠. 여기도 보니까 평강이 임하니까 찬송과 기도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금을 바친다 그러거든요. 굉장한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이게 샬롬이 임한 심령의 모습들. 그래서 이걸 갖고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약한 자들과 공평하게 나누는, 정직하게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실 천국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이 오셨을 때 가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국의 삶이 있어요. 그 천국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되게 기쁜 거예요. 살면 기쁜 거예요. 천국을 살면 기쁜 거예요. 천국을 못 살아서 덜 기뻐요. 천국을 살면 기뻐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거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이어져서 천국을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못되게 살고 나쁘게 살다가 갑자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다가 그 평화의 연장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엮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편 72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군요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군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런 나라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실제하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군요. 이게 이상이 아니고요. 아, 예수님이나 오셔야지 이런 나라가 되지. 예, 물론 그때 돼요. 완전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이렇게 원하고 계시고요. 기다리고 계시고요. 주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정말로 기대하고 계세요. 이런 나라는 구호나 노래로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되게 극단적인데, 뭐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 이데올로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는 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편 72편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는데, 국가에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죠. 교회밖에 없죠. 정말 교회밖에 없어요.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못하죠. 나라가 강제로 하면 공산주의고, 내버려두면 안 하고. 이 정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과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촛불도 들면 안 되고요. 태극기도 들어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거 갖고 얘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지갑을 여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같아요. 솔직하게. 뭐 이데올로기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비워내는 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 약한 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한다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내 삶에 누가 있는가,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해서 정말 자그마한 물질이라도 함께 나누는 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아름다워지는 거죠. 정말로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게 정말 잘 못할 때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생겨난다라는 건 그 사회가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못하고 있구나. 교회가 잘 못하면 자생적 공산주의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등, 하나님 없는 분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쁜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데올로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 샬롬의 원리, 이거 외에는 답이 없죠. 정말 답이 없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데올로기 가르치시겠어요? 경제원리 가르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사랑 가르치시겠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정말 이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고요. 저도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시편 72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새롭게 다짐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물질, 내가 어느 부분은 어떻게 써야 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들을 갖게 됐어요. 헌금하는 거 말고. 그렇다고 여러분 뭐 11조 하는 거 여러분들이 뛰어갖고 알아서 쓰라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는 11조고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제사나 이런 드림의 원리들을 보면 오늘의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그랬을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풍요라는 것을 약속하세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시면 그 백성들이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누라고 주셨는데 안 나누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보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보장을. 그래서 나눌 때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가 있어요. 나눌 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원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원리를 알고 살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제가 오늘은 성경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한번 그 원리를 가지고 한번 살고자 해보세요. 아주 조그만 실천부터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실 겁니다. 진짜로. 그냥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한번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정말 교회 다니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지,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여러분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기쁨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풍성한 평강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평강의 풍성함이 뭔지를 좀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이 흘러서 그게 전도가 되고 그게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얘기도 능력이 있지만 예수 믿는 평강의 삶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에 얹혀서 갈 때 그게 진짜 파워풀한 거예요. 그렇죠? 막 선교합시다. 아이, 어떨 때 보면 공허한 얘기 같아요. 진짜로 지금 내가 평강의 삶을 살면서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뭐 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내 안에 진짜 평강이 있어야 진짜 평강의 열매를 맺고, 샬롬이 있어야 샬롬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야 그 나라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그 나라를 맛을 봐야, 풍성의 맛을 봐야 당신도 이렇게 살면 풍성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이렇게 살면 행복해. 이게 천국이야. 진짜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짜를. 저기 가면 뭐 이때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맛봤더니,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살아봤더니 이게 진짜야. 내가 만져봤어. 내가 느껴봤어. 내가 체험해봤어. 내가 실감해봤어.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어. 풍성함을 주셨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